성경은 믿음의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국부인 야곱이 두 명의 친자매를 아내로 두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젊은 시절의 발자취를 기록한 창세기 29장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30장은 청춘 시절 야곱의 사랑 그리고 연애 그리고 혼인, 자녀 출산에 관련된 기사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동시에 야곱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의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의 내막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의 결혼 생활 속에 있었던 사랑과 질투 그리고 갈등과 반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그 레아의 절규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자 평생 남편의 사랑을 연모했고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서 외로운 삶을 살았을 이 레아의 고백,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29장 1절부터 30절 말씀, 그 말씀,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17절에 의하면 창세기 기자가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비교하며 저희들에게 전한, 먼저 29장 17절에 의하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고 동생이었던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시력이 약하였고 눈에 생기가 없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견해는 눈이 부드러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른, 전통적인 지배적인 견해는 못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기자가 두 명의 친자매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서 그리고 대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던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것이 창세기 기자의 기록입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NASB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이뻤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동생인 라헬은 완벽한 몸매를 갖추고 있었고 완벽한 아름다운 외모, 특별히 얼굴이 예뻤다라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레아의 알력이 부족했다. 그것이 못생겼다는 뜻인지 불분명하지만 지금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언니에 비해서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다시 말해 외모가 압권이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둘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연이어서 기록합니다. 29장 18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듯 싶습니다. 몸매가 예쁘고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던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음은 아마 많은 남자들과 같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전반부에서 창세기 기자는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얼룩진 야곱의 결혼 생활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별히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봉사했던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속이고 먼저 첫째 딸 레아를 처분한,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혼기가 벌써 지났음에도 아직 대시하는 남자가 없어서 부모 곁에 그냥 있어야만 했을지 모를 레아를 먼저 취해 있었을 야곱에게 속여서 저희들이 잘 아는 땡처리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계략에 뜻하지도 않은 여자를 먼저 야곱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가 자신의 형을 속일 때 썼던 계략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외삼촌의 계략으로 본인이 전혀 원치 않았던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의 친언니를 첫날 밤에 자신의 아내로 알지도 못한 채 맞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여자의 언니를 맞이했던 야곱, 그리고 그 사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남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처량한 레아의 모습이 창세기 29장 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예쁜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을, 평생을 어쩌면 동생의 그늘에서 살아왔을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살아왔을 이 히브리 한 여자의 삶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여자의 성장기는 어땠을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원치도 않았던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고 첫날 밤 잠자리에서조차 숨죽여서 자신의 정체를 감춰야 했던 여자, 그리고 동생의 자격으로 동생의 신분으로 자신의 남편과의 첫날 밤을 보냈을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31절부터 35절, 이제 이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총이 없음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개정개혁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것이 다수의 번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ESV는 남편에게 차별 대우받는 것을 보셨다. 이것이 공동 번역이고 ESV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멸시와 증오받는 것을 보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기자의 기록에 보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고 야곱은 레아를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차별 대우, 멸시, 증오받는 것을 누가 보셨다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고 총이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한. 창세기 기자는 레아가 적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의 멸시와 증오를 받았다라고 함. 가시밭길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함.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의 계략을 통해 원치 않은 부부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외삼촌과 자신의 곁에 있게 된 이 원치 않았지만 얻게 됐던 이 부인을 얻게 된 야곱의 멸시와 분노를 결혼생활 동안 그가 줄곧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개입한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레아의 손을 일단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외면하자 바로 개입하셔서 레아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사치하고 연락하고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에게는 음부를, 그리고 부자의 집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고 연명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에게는 이 땅에서 전혀 누려볼 수 없었던 낙원을 선물한 하나님께서 음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그 부자의 청원을 거두절미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 서론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부모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 오늘 32절부터 35절 레아의 4연타석 홈런에 관련된 기사가 여기 기록됩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는 것과 딸을 낳는 것은 천지 차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주는 의미와 딸이 주는 의미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사랑에 갈급했던 레아,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부양자, 수십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들, 이 아들을 첫 번째 잉태하여서 출산하였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또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를 낳고 레아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 히브리 사회에서 2:1의 비율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좋은 뜻과 나이스한 음료를 장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데 반해 이 시대 히브리인들은 특이하게 이름을 지을 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것을 전달하는 의미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본인이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쌍둥이였던 그가 형 에서로보다 앞서 나가지 못해 분해서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것을 보여주듯이 그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으로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할 때 자신의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그리고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는가?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종종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들, 이것들을 재조명할 때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오늘 이 네 명의 아들들을 낳고 레아가 이름을 짓는 모습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는가? 루벤이라 지었다라고 합니다. 루벤. 초음파로 태중의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없었던 시절에 출산날 산도를 통과하는 그 순간 모습을 드러내야만 성별을 알았을 당시 레아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가 지은 이름에서 잘 드러난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뜻입니다. 저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저희 어머님 시대에 많은 어머님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자를 이름에 넣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출생을 염원해서 호적에 미리 출산하기도 전에 딸의 이름을 무슨 무슨 자라고 지어서 올렸던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그 얘기는 보라 아들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루벤을 낳고 남편의 변화와 남편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했던 레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네 번의 임신, 아들 출산으로 인해 동생 라헬과 비교할 수 없는 격상된 위치를 누릴 것으로 레아가 예상했지만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번번이 아들 출산 이후 야곱이 레아의 원대로 자신에게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었던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는가?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셋째 아들을 이름을 짓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다, 이렇게 루벤을 낳고 했던 그 절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변치 않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은 직후에 무엇이라 그가 토로했는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몸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던 남편,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것이 레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바람과 고백은 이어지는 출산 기사를 보면 전혀 응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까지 낳은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레아와 라헬과 두 명의 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는 것이 출산 이 기사의 마지막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에 담겨진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가 지은 이름이, 그 뜻이, 그 절규가 무엇이었는가? 그간의 세월 동안 발휘왔고 묻어져왔던 그의 애환을 담은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고 남편의 인정에 목말랐고 동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애원했고 당당히 서기를 원했던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고 깨달은 마지막 진리가 무엇인가?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렇게 잉태하고 출산하던 그가 넷째 아이를 낳고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평생을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왔던 우물가의 여인이 레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원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유명한 말씀, 남편을 다섯을 갈아치웠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그 대화의 화두가 되었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가라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어지는 30장 1절부터 보시면 치열해진 출산 경쟁의 기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대타로 들인 라헬의 기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얻자 이미 네 명의 사내 아이를 두었던 레아가 동생의 도발에 역시 자신의 종이었던 실바를 데려다가 같은 방법으로 두 명의 사내 아이를 더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에 담긴 애환,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기자는 30장 이후에 그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동생의 그늘 밑에 살아왔던 삶을 벗어버리고 당당히 사랑받고 한 여자로 중요한 사람으로 역임받고 살고 싶어했던 그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넷째 아들을 낳은 직후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넷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후 이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출산의 기사를 보다 보면 그때 레아가 짓는 자녀의 이름 짓기, 출산 후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 목마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여섯 번째 스불론을 낳고 나서 무엇이라 고백을 했는가?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을 임신하고 여섯 번을 모두 아들로 낳기도 기적이었고 그 아들들을 낳고 매번 이름을 짓는 레아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스불론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무엇이라 절규했는 이제는 내가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레아의 이름 짓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레아는 평생 이 목마름의 문제와 씨름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출산 기사를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아의 절규, 이 몸부림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아가 갖고 있었던 목마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이 목마름, 에덴을 떠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을 떠난 직후에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서로를 주장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자신의 몸으로 여겨야 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제일 먼저 서로를 주장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자 곧바로 나타났던 가장 가까웠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혈육과 파괴된 관계가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의 커멘트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본 레아의 절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바울이 절규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버러지 금수의 형상들과 바꾸었던 우리 인간들 어떠한 그 대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놓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가.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조물주 자리에 피조물을 놓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난다 하는가. 그것이 바로 목마름. 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수많은 레아들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연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받지 못하자 자식에게 모든 마음을 쏟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상처받자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인생을 애완견을 벗삼아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욕구 때문에 대부분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삼성맨, LG맨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직장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상사라든지 업적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들 안에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수많은 그런 30대, 40대 가장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수많은 레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달렸은 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그것이 배우자든 자식이든 명예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의 종이 되어 목말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은 즉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리라라고 바울은 설파합니다. 오늘 네 명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지었던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절규했던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묵상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형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면 이런 많은 것들이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늘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가족과 배우자와 자식과 친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입은 사랑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럴 때 참 행복을 느끼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누구의 자식이자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 모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입니다. 그러게 여전히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아무도 앉히지 않는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참 사랑과 정절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라고 짓고 가로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여섯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내가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나와 함께 살리라 연합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히브리 여성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결론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